보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고린도 사도행전 9장까지 해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서 가이사랴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와 가이사랴의 지역과 베드로가 있던 피장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은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한 가지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다비다를 살리고 또 도르가를 또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동안 바로 이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이달리아 대라고 하는 이 고넬료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니까 거기에만 눈여겨보고 계실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일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다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계와 우리의 어떤 환경, 우리의 그런 어떤 영역에 국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한되지만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거하고 또 얽매인 삶의 일들이 있어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제가 우리 지인이랑 이렇게 차를 타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다가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었어요. 저 해가 저기서 떨어서 어디로 지는 줄 아니? 그러니까 저쪽으로 지지. 그걸 제가 얘기를 했나? 이쪽에서 져서 이쪽으로 해가 진다. 신기하지? 그러니까 나도 알아. 그거는 지구가 움직이는 거야.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지구가 움직이게 됐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럼 알지.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를 다 아는 거야.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시고 그래서 태양이 뜨고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 중심으로 태양이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실을 몰랐을 때는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면 우리 중심으로 세계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서 우리가 움직여 나가고 있구나.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때로는 간구하는 바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만 하게 해달라고 저것만 하게 해달라고 또 이것만 좀 들어달라고 저것만 들어달라고 우리의 초점은 다 여기에 매여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내가 구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응답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게 기도응답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응답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그게 응답이죠. 왜 그게 응답이냐 하면 이제 곧 그게 필요할 것이니까. 우리 생각엔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귀찮게 이 사람을 붙여주시나요? 왜 힘들게 이 일을 맡겨주시나요? 왜 힘들게 저한테 이런 짐을 지워주시나요? 그러나 그게 곧 필요할 거예요. 곧 그걸 쓰게 될 것입니다. 곧 그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이게 기도 응답이구나. 내가 기도한 것 그걸 받은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걸 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도의 응답이구나.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바로 이 비장 시몬의 집에 있던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도르가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그때에 가이사랴에 있던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은 고넬료가 원했던 응답은 아니에요. 고넬료는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고넬료의 간구하는 것은 그저 자기의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를,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고넬료에게 이런 놀라운 응답이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는 제 9시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제 9시가 의미하는 바는 이게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밝히 봄에 이것은 그가 술 취했거나 혹은 비몽사몽이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주 또렷하게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 중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 유대 시간으로 제 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이제 오전 6시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 3시가 1, 2, 3, 4, 5, 6, 7, 8, 9에 해당하는 이 9에 해당하는 바로 그 9시는 오후 3시. 오후 3시에 왜 환상을 보았냐면 그 시간이 바로 그의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기도 시간에 그가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인들을 도와주세요. 우리 부대를 도와주세요. 우리 나라를 지켜주세요. 제가 맡고 있는 일들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일들은 얼마나 그 자신의 삶에 국한된 것이겠습니까? 그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삶 속에서 그저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일, 직장 뭐 그렇지만 그는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지켜주마 너의 가정을 지켜주마 혹은 너의 가정 너의 일터를 지켜주마 혹은 너의 삶을 도와주마 그렇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거기에 더 좋은 것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늘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해서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이러한 응답에 자칫 또 겁을 먹습니다. 어이쿠 이게 뭔 일이지? 왜 나를 부르지? 왜 내게 임했지? 어이쿠 이게 내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가? 내게 힘든 일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일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호출이 왔지만 이 호출의 의미를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놀라고 그리고 의아하고 또 궁금했어요. 주여 무슨 일이니까? 당황한 게 아닙니다.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놀랐을 뿐이에요.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시라 하십니까? 그럴 때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천사 자신의 계획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진행한다 하면 사람을 보내지 대통령이 직접 문 두드리고 와서 전화해서 하는 거 보셨습니까? 지시를 내리면 부하가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천사의 권위가 약해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억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기억하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는 뭘 했는데? 기도와 구제를 했는데. 기도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의 삶이 어땠는가? 그 전에 보면 2절 말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기도만 하는 사람이고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저 혼자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라면 백성은 아주 강팍하게 대하고 백성은 괴롭히고 또 불경건하고,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가 의미가 떨어지겠지만, 그러나 그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의미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겠네? 또 아니고, 아, 구제만 하면 되겠네? 또 아니고,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이게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없으면 이게 의미가 없거나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제만 하고 기도는 안 해.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만 하고 또 삶은 안 받쳐줘요. 그럼 기도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의미가 있다는 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 기도한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상달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기도, 너의 구제, 너의 기도, 너의 삶 이 자체가 내가 다 받았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제 특별 보너스가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 보너스. 우리들의 수준을 넘어서는, 인간의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 보너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와 구제는 받으실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을 어떤 다른 사람이 보고, 아, 나도 그 특별 보너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특별 보너스를 내가 좀 받고 싶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막 저도 고넬료의 같은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또 구제하고 또 고넬료 같은 은혜를 주세요. 한다고 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체는 뭐냐 하면 내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는 거니까. 내가 그 일은 안 하고 복만 달라고 계속 이 신경만 쓰고 있으면 그게 복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게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책임이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고 그것을 부지런히 열심히 달란트 받은 종들이 자기에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해서 많은 달란트를 또 내는 것처럼 그렇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주인이 와서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전래 이야기에도 나오지만 흥부와 놀부 이야기처럼 흥부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제비다리를 고쳐주니까 복을 받는 것이지 놀부가 그걸 따라해가지고 멀쩡한 제비다리 이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이 박씨를 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뭘 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5절 6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지금 너의 삶이 응답되었다. 너의 삶이 상달되었다. 이 놀라운 이 선언과 그리고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상달됐다는 게 뭘까? 내게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받아주셨어. 그럼 내가 이제 로마 황제라도 되나?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 아니라 이제 내가 천부장이 되나? 천부장이 아니라 만부장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것이에요. 야, 이제 내가 아주 떼부자가 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서 뭔가 아주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우리는 제일 먼저 거기에 생각이 미치는 거예요. 상달됐다. 상달됐다.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의 복을 받는 것, 가정의 복을 받고, 교회의 복을 받는 것, 혹은 내 자신의 복을 받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복만으로 우리가 주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상달하심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왜? 베드로를 왜 만나게 할까요? 베드로를 만나도록 허락하셨어요. 베드로를 만나서 주님은 고넬료에게 뭘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에게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를 만나서 고넬료의 집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그는 그저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신앙적으로 어떤 틀을 갖는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임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께 상달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물질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건 다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얼마가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어떤 조건이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면 만족하겠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네요. 많은 새로운 일을 하면 행복하겠네요. 행복이 아주 흘러 넘치겠네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게 더 고통스러워요. 더 고민이 돼요. 더 일이 많아지고, 더 생각할 것도 많고, 결정할 것도 많고, 잘 되면 잘 될수록 그것에 대해서 또, 이 부작용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늘 한계가 있어요.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체력이 소모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빨리 달리면 빨리 달수록 기름이 빨리 닿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세계에서의 일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에서 전혀 차원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만이 내 집으로 와라, 나를 만나라 해주시는 것. 그래서 탁 만날 때 거기서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확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여전히 백부장이었고, 그는 여전히 한 집안의 가장이었고, 그는 여전히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전혀 달라졌어요. 수준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한 인간에게 임할 수 있는데, 그 임하는 것은 뭐로 나타나냐면 비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에게 들어라 하는 것이었어요. 상달되었으나 그러나 당장 나타나는 것은 베드로를 청하고 그 청하여서 오는 베드로에게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임하는 것은 아니었죠.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인 것이죠. 상달되었으면 그 즉시 임하는 것이었는데, 상달되었으나 받아들여졌으나 이제 너는 참 옳구나, 인정되었으나 그 즉시로 모든 것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넬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게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하나님 그 자신으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기도의 응답은 주어진 조건의 충족 그리고 원하는 것에 대한 성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전혀 새로운 것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좋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시므온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네가 구원을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 항상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했던 모세에게는 네가 그 가나안의 땅을 보고 내 품에서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이었고, 늘 먼저 죽기를 바랬던 엘리야에게는 네가 나의 이 불발과 불병거를 타고 내 나라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은 늘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것으로, 우리가 딱 기대했던 그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거나 그것을 저는 그래도 꽤 마땅치 않는데요, 하나님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요, 비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그에게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할 때 그건 별로 좋은 생각 같지 않은데요, 저는 유대인을 우리 집에 모셔드릴 수 없을 것 같고 그 유대인은 아마 안 올 것 같고 또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거부할 때마다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더 큰 초청, 더 큰 은혜로 우리 스스로가 중단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응답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기도의 응답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들의 삶 전체의 어떤 구조와 그리고 틀과 그리고 어떤 삶을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그러한 이 직선적인 삶에서 이제 전혀 새롭게 상향되어지는, 평행되어지는 삶에서 직립되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만 가는, 저 내 것을 이루고 내 것을 추구하고 내 것을 얻을 수 얻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이 세속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사모하며 오늘도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는 것, 베드로를 청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삶,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응답,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내게 조용히 하셨어, 하나님은 내게 침묵하셨어 를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봐야 돼. 하늘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로 세계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여기에만 막혀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날개가 있는 것입니다. 날개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응답,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지는 또 다른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또 응답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고개를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오니 이제 하나님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상달하신 것이 바로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인도하시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 상달됨이 우리들에게도 만나야 될 사람에게로, 또 행해야 될 일들에게로, 그리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직무로 책임으로 우리들을 쳐다보게, 주님 쳐다보게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의 깨달게 하심과 또 불러주심을 생각하며 오늘도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 구제하며 경건하며 주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갈 때 주의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고넬료에게 천사가 임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깨우치심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또 새로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